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나,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인데 저도 이렇게 다른 본문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마음에 참 요즘은 그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는 좀 우울한 뭐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그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참 찬양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능력과 아름다움과 또그참 이렇게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뭐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참 부족함, 연약함, 수치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 바로 그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래 성경에 나타난 그 영광, 아름다움,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뭔가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성경적이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천,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바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38절부터 시작을 해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3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그들을 보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슬퍼하는 그런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이제 돌아서라, 바꾸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세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그분과 연합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회개해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표현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 후반부에 보면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모순, 인간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죽음과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세상의 야망과 욕심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세상의 허영과 욕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딸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의 대상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너희도 될 수 있고 너희 자녀들도 될 수 있고 아무리 먼 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이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40절 말씀에 또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이 패역한 세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부패한 세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성취를 맛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들은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순종해야만 이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교 그룹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출세를 보장해 주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심리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룩졌던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산되어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모두도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과거는 청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성령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통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졌느냐?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어졌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어져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사셨나?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맞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맞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졌는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 초대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실 우리가 원문이나 영어성경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를 원하는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놔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니까 이 말씀 배우고 나면 우리들의 생각, 행동 하나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제 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말씀을 통해 비추어주는 대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성에 가는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정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 열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모습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급진적인 모습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죄, 인간의 존재를 참 이렇게 망가뜨렸던 죄, 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그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게 만드느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그 삶의 중심에 놓게 만드는 것.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께 선악 분별하는 거 맡길 필요 없이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누구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 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음의 왕좌에 과거에는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를 끌어내리고 그 마음의 왕좌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왕으로서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느냐?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 자신이 내려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참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것이 자아실현의 한 도구처럼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 꿈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제 꿈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라도 노벨상을 한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바로 휴거 될 줄 알았어요. 바로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천국으로 저는 직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바로 이거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노벨상 같은 거 한번 받아보고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했던 제 삶의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가서 선배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봐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밭에는 안 되는 구절인데 제가 그걸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제 삶의 모든 목적이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목적은 뭐였느냐? 바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게 노벨상을 받는 거든 교수가 되는 거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 하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왔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교회 속에서 있었지만 언제나 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것의 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 제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나, 희생할 수 있나, 그것을 배워가는 삶은 제게는 말 그대로 혼란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자아실현의 한 도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자기 중심성, 죄의 핵심인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사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참 고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비로소 저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인생의 평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반복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졌나? 그들은 예배 헌신을 했습니다. 예배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대예배죠. 규모가 큰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헌신했는데 그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큰 모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작은 모임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예배를 또 예배에만 빠져있는 것,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때는 언제냐? 그때는 예배 헌신했을 때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저도 제 마음이 가장 뜨거웠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비록 학생 신분이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도서관에, 그리고 때로는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함께 기숙 함께 자타는 자취방에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 감격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될 때였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내일 교회도 어쩌면 점점 그런 문제 속에 빠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광신자들의 행동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떡을 떼는 게 있었어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나? 우리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그것이 가르침의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과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거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초대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되어진 삶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었고 예배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중심, 그 예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진실한 마음이 충만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들의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가 가장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기숙사에서 강의실 갈 때도 참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찬송가를 쭉 기록해놓고 그 찬송가 한 곡을 외우면서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지만 그 찬송가 가사 하나씩 부르다 보면 비록 공부하러 가는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찬송가 펴놓고 조용하게라도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서관에 수많은 똑똑한 애들이 있지만 마음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똑똑한 애들 공부하지만 이 도서관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부족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자취방이었지만 함께 우리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아침마다 일어나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노래할 때 그 보잘것없는 그 자취방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환상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거룩한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7절 마지막 결론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도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해주기 시작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참 이렇게 슬픈 거 좀 초라하죠. 사실 이제는 전도가 이벤트가 되었어요. 이벤트가 서로서로 힘들고 서로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얼긋째는 마치 그런 쥐어짜는 행사처럼 되어버린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면 그것은 마치 광신자들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신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들의 삶이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 난지도라는 곳에서 3년 반을 사역하면서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무엇이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줘도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난지도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뜨거웠던 그런 청년들,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을 섬겼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절망을 하고 놀랐어요.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악함과 죄악이 깨뜨려질 수 있다면 세상은 벌써 새로워졌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불사르는 데까지 던지는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고통과 신음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분들이 살리겠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 정치인들, 학자들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바보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광신자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작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참 이것이 영광스러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님을 그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드림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한 시대를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온갖 수치와 오물을 뒤집었을 만큼 뒤집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다시금 아름답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가 주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영화로움, 거룩함, 아름다움,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